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난민 사태와 관련해 회원국들의 책임 분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회담을 갖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헝가리 당국이 국경을 무단 통과하는 난민들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헝가리는 난민들의 무단 유입을 막기 위해 세르비아와의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두르는 등 울타리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등 동부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난민 수용 정책이 오히려 난민들의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러나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이 난민 수용을 꺼리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난민들은 최종 정착지로 독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 공사 승인을 취소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나가 다케시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군기지 이전 부지인 해노코 연안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었다며 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나가 지사의 이 같은 발표에 미군기지 이전 부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그러나 오늘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매립 승인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결국 소송전으로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일 양국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친 오키나와현 후텐마 기지를 현내 해노코 연안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지난해 기록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투자된 중국의 자산 규모는 9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2년 3억 8,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투자액은 2010년에 33억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다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뉴욕의 민간 경제 단체인 로디움 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64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과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동부지역의 한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수백 명을 탈출시켰습니다. 아프간 동부 가즈니주 당국은 오늘 탈레반이 자살폭탄 차량으로 먼저 공격한 뒤 반군 요원들을 교도소로 침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양측 간의 전투 과정에서 경비원 7명이 숨지고 또 다른 7명이 다쳤으며 반군 요원 5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교도소에는 436명이 수감돼 있었으며 탈레반의 이번 습격으로 355명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탈레반은 사건 뒤 발표한 성명에서 아프간 정보국이 운영하는 교도소를 공격했다며 탈레반 전사들을 포함해 이곳에 있던 수감자들은 심각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군이 서부 사막지대에서 테러분자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관광객들에게 5인 사격을 가해 멕시코인 등 12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성명에서 사망자들은 멕시코인과 이집트인들이라고 밝혔지만 국적별로 구체적인 사망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적어도 2명의 자국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케 페냐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집트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파라프라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늘도 10여 건의 산불이 계속돼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이후 2만 헥타르 이상이 불에 탄 캘리포니아주도 세크라멘토시에도 또다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이에 따라 새로운 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또 수천 명의 이재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방위군을 동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잇따른 산불로 주택 400여 채가 잿더미로 변하고 주민 한 명이 숨졌으며 소방대원 4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빚고 있으며 대다수 지역들은 최근 몇 주간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한 영국 시인이요, 바다가 육지보다 안전했을 때 부모는 그들의 아이를 바다에 배에 태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지난주 한 무대에서 시리아 난민 사태를 안타까워했던 말인데요. 앞서서 이달 2일에 내전을 치르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3살짜리 꼬마가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가던 중에 배가 뒤집혀 사망한 일이 있었죠. 이 꼬마의 시신이 인근 해변으로 떠내려왔고 흠뻑 젖은 옷차림에 꼬마가 땅에 얼굴을 묻고 숨진 모습이 한 기자의 카메라에 담기고요. 이 사진이 전해지면서 시리아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데요. 유명 인사들뿐 아니라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난민 수용 문제가 주된 이슈지만은요, 난민 캠프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 단체들의 고충도 이슈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기금이 바닥나서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꼬마의 사진 한 장이 이런 민간 단체의 활동에도 힘을 실어주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전한 소식인데요. 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 국제구호기구들, 미국 유엔아동기금, Save the Children 같은 단체에 기부금이 몰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유엔아동기금은 난민 꼬마의 사연이 알려진 이후에 기부금이 무려 600%가 넘게 늘었고 또 미국민과 미국 기업들의 기부금이 크게 늘었다고 밝힌 Save the Children은요, 올해 들어서 8개월간 들어온 기부금이 20만 달러였는데 8일 동안 80만 달러의 지원금이 쇄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7만여 명의 국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 정부도 시리아 난민 1만 명을 받기로 했는데요. 미국민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육지보다 안전했을 때 부모는 아이를 배에 태운다라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바다가 육지보다 안전할 수는 없을 텐데 나라 상황이 얼마나 나쁘면 허름한 배에 자식을 태웠을까 싶은데요. 하루빨리 극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이 보금자리를 찾기를 미국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5도에 쌀쌀한 가을 날씨로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 24도에 머물겠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18도, 낮 최고 20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 끼겠습니다. 18도에서 27도 분포, 신의주 구름 끼겠습니다. 17도에서 28도 분포. 개성 역시 구름 끼는 날씨 예상하고 있습니다. 16도에서 2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트레이스 챔프먼이 부릅니다. Give me a reason 골랐습니다.
Said I don't want wanna leave you lonely. You gotta make me change my mind.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무려 17명에 달했던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첫 중도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죽을 권리를 존중하는 존엄사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마다 7만 명씩 들어오는 난민들이 미국의 어느 주에 정착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참 유난히 많은 후보가 나왔죠.
네.
후보 수가 17명에 달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첫 탈락자가 됐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요. 이 석 달 조금 지나서 포기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이 페리 전 주지사는 지난 11일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린 모임에서 연설하면서 선거운동 중단 소식을 밝혔는데요. 공화당 후보진이 대단하다면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물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직 예비 선거 기간이 넉 달쯤 남았는데 벌써 선거운동을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첫 그 예비선거 전당대회가 아이오와에서 열리니까요. 이 넉 달 정도 예비선거 기간까지 시간이 남은 거죠.
예.
아, 그런데 그 페리 전 주지사는 그동안 낮은 지지율과 자금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 출마 선언 후에 줄곧 낮은 한자리수에 머물던 지지율이 결국에는 1% 선까지 떨어졌고요.
예.
또 선거 자금이 바닥나면서 한 달 전부터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주 등 이 초기 예비선거 개최 지역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급여를 선거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대선 도전이었는데 이번에도 실패로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페리 전 주지사는 지난 2012년 공화당 경선에도 출마했는데요. 당시 아이오와 전당대회에서 5위를 한 뒤에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자 포기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페리 후보는 2000년에 조지 W. 부시 당시 텍사스 주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주지사 자리를 이어받았는데요. 지난 1월까지 약 14년 동안 텍사스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역대 텍사스 주지사 가운데 가장 오랜 재임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 경선 후보 수가 이제 16명으로 됐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3%에 달했습니다.
네.
전국적인 여론조사인데요.
네.
7월 조사 때보다 9% 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2위는 벤 카슨 후보인데요. 지난 7월에는 지지율이 6%에 머물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0%로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 벤 카슨 후보는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이고 또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부동산 재벌 아닙니까?
네네.
원래 기업인인데 이렇게 직업 정치인이 아닌 후보들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정치인 출신 후보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는데요.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8%, 테드 크루즈 텍사스 주 상원의원과 이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이 각각 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7월 조사에서 13%로 트럼프 후보에 이어서 2위였던 스캇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번에 2%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네. 처음에 그 트럼프의 바람이 불었을 때만 해도요. 뭐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걸로 내다봤는데 이렇게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트럼프 후보가 그 처음에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비난하는 등 함부로 말을 해서 막말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 트럼프 후보의 그런 반이민 정책이 이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었다는 분석이 나왔죠.
네.
또 워싱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유권자들이 이 직업 정치인들에게 염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덕분에 기성 정치인이 아닌 트럼프 후보와 카슨 후보 같은 그런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 말이죠. 그 트럼프 후보가 기업 최고 경영자, 이 CEO들의 높은 급여를 비판하고 나서서 또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기업인 출신인데요. 평소 뭐 재산이 많다고 과시하는 언행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CEO 급여를 비판하다니 좀 의외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그 공화당은 보통 친기업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민주당 후보들은 대기업 CEO, 이 최고 경영자들의 높은 급여 수준을 비판하곤 합니다만 이 공화당 후보가 그러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그래서 더 눈길을 끄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어제 CBS 방송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CEO들의 높은 급여를 가리켜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회가 이 CEO들의 급여를 감시해야 하는데 이 CEO들이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을 이사 자리에 앉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이사들이 CEO의 높은 급여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트럼프 후보는 이 개인과 기업 세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안을 몇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세금을 더 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헤지펀드는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개인 투자 신탁을 말합니다.
네. 자, 공화당은 그렇고 민주당은 어떤가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지지율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서는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지지율이 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나온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2%였습니다.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이 ABC 방송에 실시한 조사에서 이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네.
2위는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으로 24% 지지율을 보였고요.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조 바이든 부통령은 21%로 3위였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이 개인 계정 이메일을 하고 서버를 사용한 게 계속 클린턴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클린턴 후보의 개인 계정 이메일로 이 기밀 정보가 새나갔을 것을 우려해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 논란이 커지면서 클린턴 후보가 개인 계정 서버를 FBI에 제출했고요. 이 공식적인 업무에 개인 계정 이메일과 서버를 사용한 건 잘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네.
클린턴 후보가 이 계정으로 이메일 6만 건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약 3만 건은 공무용으로 국무부에 제출하고 이 나머지는 사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삭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어쩌면 이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예, 이메일을 삭제하긴 했지만 서버에 남아있을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이메일을 읽고 나서 삭제한다고 해서 그 이메일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죠.
예.
그 서버,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에는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록을 완전히 없애라면은 그 서버를 초기화, 처음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서버 관리를 도왔던 이 회사 측이 서버가 초기화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 만약 삭제된 이메일이 복구된다면 어떤 내용이 또 들어있는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국무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클린턴 후보가 제출한 이메일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요, 불치병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하는 이 존엄사 법안을 통과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은 지난 11일 23대 14로 존엄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앞서 9일에 캘리포니아 주 하원이 같은 법안을 승인했는데요.
네.
이, 하지만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받아야만 법으로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아,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죽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존엄사 법안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말기암같이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네.
살 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사람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미 오레곤과 워싱턴, 버몬트 이렇게 세 개 주에서 이 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네.
몬타나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 주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법안 통과가 갖는 의미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가 4천만 명에 달합니다. 2위인 그 텍사스 주보다도 인구가 1천만 명 이상이 더 많은데요.
네.
이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존엄사 법이 시행되면 이 다른 주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이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캘리포니아 존엄사 법안 통과를 위해서 애써온 운동가들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같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법안에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급하게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고요. 또 병 간호에 지친 가족이 이 존엄사 법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존엄사 법안이 통과되는데 한 여성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해 그 브리타니 메이나드란 캘리포니아 여성이 숨진 뒤에 이 존엄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네.
이 메이나드 씨는 29살 젊은 나이에 악성 뇌종양으로 불치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고통스럽게 생명을 유지하기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길 원했습니다. 이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존엄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는 오레곤 주로 이사를 해야만 했죠.
네.
이 캘리포니아 법안은 오레곤 법안을 따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다만 시행 기간을 10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럽은요, 시리아 난민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도 내년에 시리아 난민 만 명을 받아들일 작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2016 회계연도, 그러니까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시리아 난민 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죠.
네.
이 미국은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약 1,500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고요. 이달 중으로 또 약 300명을 받아들일 예정인데요.
네.
하지만 최근 시리아 난민 위기 사태가 고조되면서 이 돈만 제공하지 말고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난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걸 생각해봤을 때 만 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네. 하지만 미국은 그 난민 수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 세계 출신 난민들을 매년 7만 명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 시리아 난민 만 명이라는 건 그 결코 적은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들이 7만 명씩이나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사나요?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그에 관해서 흥미로운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시리아 난민들을 살펴보니까 미국의 시리아 난민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이 남부 텍사스주였습니다. 총 150명이었고요.
예.
이어서 미시간주가 139명, 그리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순으로 100명 넘게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주도 아주 적은 수지만 이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참고로 난민들의 정착지 주소는 국무부가 국제구호위원회 같은 비영리기관들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민들이 미 전국 곳곳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담당 기관들은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있는 곳에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게 돕고 있는데요.
네.
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저 북쪽의 그 알래스카주에서부터 남쪽의 미시시피주, 또 서쪽의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어디든 난민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같은 동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가 있으면 그곳으로 더 많이 몰리기가 쉬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해 10월 1일에 소말리아 난민은 약 7,700명이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900명 정도가 미네소타주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미네소타주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소말리아 난민들이 몰려들어서요. 이 미국에서 태어난 소말리아계 주민 가운데 약 3분의 1이 이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최근 몇 년간 가장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주는 노스다코다주와 사우스다코다주, 아이다호, 또 네브라스카, 그리고 버몬트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최근 전 세계에 시리아 난민의 비극을 알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터키 해변으로 밀려온 3살짜리 시리아 난민의 시신 사진이었는데요.
네.
이 사진은 전 세계 인터넷과 사회 연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유럽이 시리아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정책의 변화까지 끌어냈지요. 자, 그런데 인터넷에선 이 시리아 난민 꼬마의 사진에 이어서 또 하나의 사진과 또 그 사진에 붙은 글귀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민자의 아들이라는 설명이 달린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네. 자, 스티브 잡스라고 하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 업체죠. 애플의 공동 창업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단문 전달 SNS인 트위터에 올린 사람은 스위스의 기업가인 데이비드 갤브레이스 씨였는데요. 갤브레이스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난민 꼬마는 버려진 물건처럼 파도에 휩쓸려왔는데 이 아이와 같은 국적을 가진 부모 밑에 태어난 스티브 잡스는 기회를 얻었고 세계 최대의 기업을 만들었다고 밝혔지요.
네.
그러면서 만약 이 죽은 소년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면 뭔가를 이뤄내지 않았겠냐는 마음에 사진과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스티브 잡스라고 하면은 현대인의 삶에 참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스티브 잡스가 시리아계인 건 처음 알았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이렇게 죽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기업인 스티브 잡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ome history together today. country. Working in this garage, Steve Jobs and Steve Wozniak built the first Apple computer board.
It was the magic. We could influence the world.
Hello, I am Macintosh.
You want to have a foot in both worlds.
네, 때마침 스티브 잡스의 일생을 담은 기록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스티브 잡스 기계 속의 인간이란 제목의 이 영화는 오는 10월 9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지난 2011년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날 전 세계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유명 가수도 인권운동가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백만 명이 애통해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이 스티브 잡스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화 평가를 보니까 영화 배우가 스티브 잡스보다 더 스티브 잡스 같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 스티브 잡스는 혁신과 열정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인물이었는데 출생부터 그렇게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리아 이민자의 아들인데요. 친부의 이름이 압둘파타 존 잔달리로 시리아의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네.
이 잔달리는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유학하던 중에 동갑내기 여대생인 주앤 캐럴 시브를 만나게 됐고 1955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스티브 잡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브의 아버지의 반대로 결혼을 허락받지 못하자 이들은 잡스를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 보내게 되죠.
네. 하지만 이 스티브 잡스가 입양된 가정에서 또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잡스를 입양한 아버지 역시 기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부모들은 대학을 다닌 적도 없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지만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아들 잡스를 사립인 리드 대학에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했죠?
예, 맞습니다. 대학을 중도 하차한 잡스는 당시 불교에 심취해서 인도 여행을 떠나게 됐고요.
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친구 스티븐 워즈니악 또 로널드 웨인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아버지 집에 딸린 차고에다가 사무실을 차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76년 4월 1일 애플 컴퓨터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네.
당시 잡스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이들은 개인용 컴퓨터 일명 PC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세상에 내놓은 컴퓨터가 바로 애플 1이죠?
그렇습니다. 네. 애플 1은 스티브 잡스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개발한 제품으로 자판과 컴퓨터 등을 갖춘 이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즉 P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 PC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들은 애플 2를 개발했는데요. 이 애플 2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고 편리한 기능으로 이 가정과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창업 5년간 해마다 700%씩 성장하는 놀라운 기록을 선보이면서 스티브 잡스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지요.
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늘 승승장구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애플을 떠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이 스티브 잡스가 이 1984년에 맥이라고 하는 이 맥킨토시 컴퓨터를 선보였는데요. 비싼 가격에다가 다른 기종과 호환이 쉽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판매가 좀 부진했습니다. 거기다 편리함 등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같은 경쟁사 제품에 뒤처지면서 결국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떠나게 되는 빌미가 됐는데요.
네.
1985년 애플의 이사회는 스티브 잡스의 주요 보직을 박탈했고요. 결국 잡스는 애플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0년이 흘러서 10여 년 만에 다시 네. 애플로 복귀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 본인도 그렇고 애플사도 그렇고 부활하게 됐죠.
예,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되자 넥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애플을 떠난 스티브 잡스도 이 스티브 잡스가 떠난 애플도 이 1980년대 초반의 호황을 다시 구현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애플사가 스티브 잡스가 세운 넥스트를 사들이면서 잡스는 다시 애플로 돌아오게 됐고요. 애플사는 이후 맥킨토시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인 아이맥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 아이맥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죠.
네. 이후에 스티브 잡스가 또 획기적인 제품들을 계속해서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PC 시대에 막을 연 아이맥을 시작으로 MP3 음악 재생기인 아이팟, 이 똑똑한 손전화 아이폰, 판형 컴퓨터, 아이패드 등을 세종에 내놓으면서 애플 신화를 일궈냈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의 대명사처럼 사용을 된 정도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손전화지요.
네.
자, 무엇보다 스티브 잡스는 새 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이 독특한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아이패드 발표회 상황을 잠시 들어보시죠.
And we'd like to show it to you today for the first time. And we call it the iPad.
네, 청바지에 검은색 셔츠를 입고 평범한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잡스는 하지만 뛰어난 말솜씨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게다가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에 사람들은 늘 환호했었죠.
네.
스티브 잡스는 신제품을 공개하는 순간, 바로 그 몇 초를 위해서 몇 달 전부터 피를 말리는 준비와 예행 연습을 했었다고 합니다.
"미국 스타라잡기" 오늘은 애플사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참 사연 많은 기업인의 길을 걸었는데요. 건강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잡스는 2009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한동안 떠나 있게 됩니다. 2004년에 췌장암 진단과 수술을 받았지만 2009년에 췌장암이 간까지 전이돼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건데요. 간 이식 후에 회사에 돌아온 잡스는 한동안 장기기증운동으로 이 활동을 활발히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끝내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2년 후인 2011년에 세상을 떠났죠.
네. 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요. 다음 달에 개봉한다는 그 영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한데
네.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번 기록 영화는 스티브 잡스와 연관된 여러 사람의 인터뷰들을 담고 있다는데요. 사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스티브 잡스의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좀 가차없고 부정직하고 잔인한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의 한 기자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면서 스티브 잡스는 영웅으로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지금까지 7억 대의 아이폰이 팔렸고 수억 명의 사람이 일상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이폰이라고 하면서
네.
스티브 잡스는 사람이 기기에 대해서 이 감정적인 애착을 가질 수 있게 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 스티브 잡스 하면은 이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기억하더라고요.
예, 그럴 겁니다. 이 미국의 대학들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위해서 졸업식에 유명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데요.
네.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05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이 졸업식 연설문은 역대 최고의 연설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
네, 이 문장,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 갈망하라, 우직하라,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1970년대 전 세계 편람이라는 간행물 뒤표지에 실린 글을 인용한 건데요.
네.
스티브 잡스 역시 끊임없이 갈망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삶이 변화를 가져온 혁신적인 기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네.
스티브 잡스의 이 조언은 잡스를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유언처럼 남아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짐 브릭만이 부릅니다. The Gift 골라봤습니다.
I could keep just this moment. If only time stood still. But the colors fade away, and the years will make us gray. But baby, in my eyes, you'll still be beautiful. All I want is to hold you forever. All I need is you more every day. You saved my heart from being broken apart.
You gave your love away,
and I'm thankful every day for the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장기자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The Constitution, 미국 헌법 알아봤었죠?
네,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 세 가지를 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화주의와 연방주의, 삼권 분립입니다. 미국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용어는 뭔가요?
네, 사법부에 관한 건데요. 오늘의 용어 들어보시죠.
F is for the federal court system.
Federal court system, 연방 법원 체계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주마다 별개의 법원 체계가 있는데요. 또 연방 법원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예, 연방 법원 하면 저는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이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이 연방 의사당 건너편에 대법원 건물이 있는데요.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주 멋진 건물입니다.
네.
이 미국 사법부의 상징이죠.
예. 이 연방 대법관이 9명이죠.
네.
예,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상원의 인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연방 대법관만이 아니고요. 모든 연방 판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네. 인준 과정을 거치고요. 임기도 그 종신직인데요. 과연 이들 연방 판사는 어떤 소송을 다루는지 또 연방 법원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사법권은 하나의 대법원에 속하며 연방의회가 수시로 설치하는 하급 법원들에 속한다. 연방 대법원과 하급 법원의 판사는 중대한 죄가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그 보수는 재임 중에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1절의 내용입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의회, 제2조는 행정부, 그리고 제3조는 사법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3조는 대법원의 존재를 명시하고 의회에 연방 하급 법원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미국 사법 제도의 기본 골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법원이 관할할 수 있는 사건과 연방 판사 선출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사법 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뉴욕 포뎀 대학교 법과대학 토니 파인 부학장에 따르면 1789년에 열린 미국의 첫 의회에서 법원 조직법이 나왔고 이 법원 조직법이 미국 연방법원 체계를 세웠습니다.
The Judiciary Act of 1789 네,
1789년의 법원 조직법이 다음 200년 동안의 연방 법원 체계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하급 연방 법원의 조직망이 만들어졌고요. 헌법에 따라서 연방 법원의 관할권을 정했습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미국 사법제도의 형태라든가 관할권이 어느 정도 변하긴 했지만요. 1789년에 당시 의원들이 법원 조직법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마다 의회와 행정부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법체계 역시 연방법원과 주법원 이렇게 이원체계로 돼 있는데요. 미국 연방법원체계는 삼심제입니다. 하급법원인 지방법원에서 먼저 심의를 거친 뒤에 항소가 된 소송만을 상급법원에서 다루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가장 위에 있는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권한이 흐르기 때문에 하급법원은 반드시 대법원 결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So district courts are, we refer to them as trial courts.
네, 지방법원은 사실심 법정, 일심 법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사실 인정,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밝히는데 중점을 둡니다. 어떤 법률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지방법원은 보통 판사가 한 명이고요. 배심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방법원 체계에서는 누구든지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이 항소법원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판사가 담당하는데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의 여부만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사실 인정은 하지 않는 겁니다. 항소법원에 가서 1심의 배심원들이 사실을 잘못 알았다, 오해해서 판결을 잘못 내렸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만 점검하는 건데요. 항소법원에는 배심원도 없고 어떤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Finally, you have the Supreme Court.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있는데요. 연방사법체계에서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최고법원과 다른 점이라면 미국 대법원은 어떤 사건을 다룰지 말지 전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맡을지 대법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미국 대법원은 다른 나라 대법원과는 많이 다릅니다. 미국 대법원의 주된 역할은 미국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한 잘못을 수정하는 겁니다. 또 전국적인 통일성을 가져오고 하급 법원에 대한 안내자 역할도 합니다. 위헌 여부 판단이 주된 역할의 하나지만 법 해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방 법원은 주로 어떤 사건을 담당할까요?
첫째, 연방 정부가 분쟁의 한 당사자가 되는 경우. 둘째, 미국 헌법 아래서 요구되는 연방 차원의 문제. 셋째,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시민들 간의 소송은 연방 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범죄에 속할 경우 연방 법원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토니 파인 포뎀 법대 부학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Federal courts have jurisdiction first over cases that arise.
연방 법원은 연방법에 해당되는 사건들을 다루는데요. 주법원이 관할하는 문제를 다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고 소송 금액이 7만 5천 달러 이상일 때는 연방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연방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좀 더 중립적인 환경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소송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결국 연방법원은 연방법 소송뿐만 아니라 지방법, 주법에 해당되는 사건도 다뤄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 강도를 저지른 뒤에 다른 주로 도망을 간다거나 한 주에서 위조 지폐를 제조한 뒤에 다른 주에 가서 뿌린다든가 하는 경우는 연방 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런 재판 관할권 말고도 소송 당사자의 법적인 자격도 충족돼야 하는데요. 파인 부학장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큰 논란을 가져왔던 유다우 씨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낭송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들으셨는데요. 지난 2000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마이클 유다우란 사람이 이 국기에 대한 맹세에 나오는 문구 가운데 Under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호 아래란 말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파인 부학장입니다.
And his allegation was, I'm an atheist. My daughter attends public.
유다우 씨는 자신이 무신론자라면서 딸이 공립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서 하느님의 가호 아래라는 문구를 낭송하는 건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유다우 씨에게 딸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유다우 씨가 이 학생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양육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헤어진 부인이 양육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다우 씨가 양육권이 없기 때문에 딸의 교육 문제로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거였죠.
네, 사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항소 법원은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위헌이라면서 유다우 씨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충성 맹세에 대한 위헌 여부는 가리지 않고요. 위헌 심판 소송을 낸 유다우 씨에게 딸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면서 소송을 기각한 겁니다. 법적으로 양육권자인 어머니가 딸이 충성 서약을 외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앞서 항소 법원이 충성 맹세를 금지했던 2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처럼 한 사건이 연방 법원에서 다뤄지기 위해서는 관할권뿐만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의 법적인 자격 여건 역시 충족돼야 하는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Federal Court System, 연방법원 체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연방대법원이 사법체계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태풍의 핵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네.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이처럼 그 미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랜만에도 대법원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판결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나온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줄 수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해주는 주가 계속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13개 주에서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었던 오바마 케어 문제도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라고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를 말하는데요. 역시 지난 6월에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조항에 대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2년에 대법원은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은 미국 사법 체계의 마지막 창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연방 항소 법원과 주 최고 법원에서 올라온 사건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1심으로 원심으로 그 사건을 최초로 접수하고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주들 간의 분쟁이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분쟁, 외국 대사나 공사와 관련된 사건, 또 주가 원고로서 다른 주 거주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대법원이 1심으로 사건을 다룹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 연방 법원 체계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Mike, you have to put these packages together quickly. Come on, hurry, hurry. 이 물건들을 빨리 포장해야 해. 얼른 말이야. 라고 하자 마이크가 Why are you rushing me? We have plenty of time. 왜 그렇게 서둘러? 아직 시간 충분해. Haste makes waste. 급하게 하다 보면 일을 망친단 말이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Fine, I won't rush you. 그래, 알았어. 이제 재촉하지 않을게.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aste makes wast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ike, you have to put these packages together quickly. Come on, hurry, hurry.
Why are you rushing me? We have plenty of time. Haste makes waste.
Fine, I won't rush you. Today's expression is haste. H-A-S-T-E. Haste makes. M-A-K-E-S. Makes waste. W-A-S-T-E. Waste.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 means that you do not save any time by working too fast, and ultimately, hurrying will cause you to make mistakes.
다급하게 무엇을 하려다 보면 실수하게 마련이죠. 일정이 빡빡해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챙겨야 할 걸 하나씩 꼭 빠뜨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 손을 빨리 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haste makes waste입니다. 서두르다 망친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다 라는 뜻인데요. 결국 일을 빨리 한다고 시간이 절약되는 게 아니다. 잘못된 걸 고치려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니까 뭐든지 차근차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꼭 기억해야 할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Haste makes waste.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얼른 물건들을 포장하라고 다그치자 마이크가 왜 그렇게 서둘러? 아직 시간 충분하잖아. 급하게 하다 보면 일을 망친단 말이야. 라고 했죠.
Why are you rushing me? We have plenty of time. Haste makes waste. 라고요.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ike, you have to put these packages together quickly. Come on, hurry, hurry.
Why are you rushing me? We have plenty of time. Haste makes waste.
Fine, I won't rush you. Let's review. Haste makes waste means that you do not save any time by working too fast, and ultimately, hurrying will cause you to make mistakes.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